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혹은 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지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석이었던 대법원장에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되었고 또 공석이던 장관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공석인 이 시장 자리에 또 누군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어떤 자리에 그 자리가 비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사람을 누군가 세우려고 할 때 항상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위장 전입을 했는가? 그가 과거에 세금을 탈세했는가? 그가 과거에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청문회를 통해 그것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그가 맡게 될 그 미래의 자리에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검증해 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거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생각은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은 신문지상을 통해 혹은 TV토론을 통해 혹은 각종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라도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과거 어떠한 사람의 현재를 통해 그에게 과연 미래가 주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장을 뽑을 때에도 혹은 회장을 뽑을 때에도 과대표를 뽑을 때에도 혹은 교수님을 뽑을 때에도 학교에서 항상 눈여겨보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학력이 어땠는가? 그의 경력이 어땠는가? 그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가 어떤가? 그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가? 그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미래에 어떠한 책임을 맡길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부족하면 맡길 수가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더 처절합니다. 직장은 인사고과가 있고 또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했는가를 아주 더 열심히 파헤칩니다. 경쟁 속에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승진이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승진이 되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은 더더군다나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는 과거에 그가 어땠는가,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주목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과거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치권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우고 있는 이런 모든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출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한 민족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노예로 애굽의 사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부르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울의 경우입니다. 이건 더 황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 옛적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울이라 함은 바로 나중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핍박하며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편투표를 하였고, 그렇게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자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눈이 보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건 네가 가서 안수해 줘라 라는 뜻이었지만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이 다메섹에 와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서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주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눈이 먼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천벌을 받은 게 더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가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에 이런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일 절망합니다. 우리 민족 늘 이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가 대단하겠는가? 오히려 우리 민족이 뭔가를 잘한다는 얘기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민족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별 볼 일 없었고 지금도 하는 게 별 볼 일 없으니까 나중에도 별 볼 일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없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없으니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남을 사랑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예상과 추측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뛰어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과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미래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에 종속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종속됩니다. 과거와 현재에 종속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미래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를 택했느니라. 내가 그러하여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주님이 미래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은 항상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찍은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수 있고 내가 먹은 밥이 마지막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치 앞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우리는 부자가 됐겠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더 투자를 해서 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 로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떼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없는 길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수준차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수준차, 이 놀라운 계획의 차, 이 놀라운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발견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일반인과 능력자, 실력자와의 그 놀라운 격차,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느꼈던 때는 당구를 칠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당구를 잘 치는 친구와 이제 당구장에 간 거예요. 당구 치는 게 요즘은 나쁜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저 당구장을 좀 갔었는데,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저도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당구를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당구를 이렇게 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갖다가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엉뚱한 벽을 보고 공을 치는데 이 벽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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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더니 딱 맞는 거예요. 당구가 당구를 맞춰야 되는데 당구알이 당구알을 맞춰야 되는데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서 이제 맞추는데 벽을 그렇게 타는 것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연이겠지. 또 치는데 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요번엔 뭐 이렇게 몇 개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또 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체를 한 바퀴 돌더니 그 다음에 딱 와서 말이야.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보지 못하는 걸 보는구나. 당구뿐인 줄 아십니까? 골프. 골프 전에 저는 타이거 우즈가 골프 묘기 보는 걸 보여줬는데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골프공을 골프채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서 탁 치면서 목표물에 맞추는 거예요. 톡톡톡톡해서 탁 치는데 목표물에 딱 맞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한 실력, 능력, 그것이 그러하여금 보통 사람은 골프공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그걸 가지고 톡톡톡톡해서 쳐서 목표물에 맞추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구는 어떤지 아세요? 축구, 유명한 축구 스타 호나우딩요라는 그런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습하는 걸 또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저 멀리서 골대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발로 딱 쳐서 골대를 맞춰 연습인가 했더니 골대만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대만 맞추는 거예요. 골인을 넣는 게 아니라 골대를 맞추는 그걸 정확하게 계속해서 그걸 맞추더라고요. 농구 저희 학교에 농구부가 있어서 농구부 연습하는 걸 봤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슛을 넣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하나 봤더니 그걸 3,000개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넣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3,000개씩. 실력자는, 능력자는 모든 분야에서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시야가 있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고 더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놀라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방법,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계획, 그 계획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과거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계획을 주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거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그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택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신다 하셨을 때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지금은 택도 없는데 주님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직접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가서 안수만 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안수를 해주면 이 사람이 눈이 나서 다시 교회를 핍박할까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보일 테니까 내가 그것을 보일 테니까 너는 가서 안수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시는 게 뭘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막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생을 할 것인가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그것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 고생당하는구나. 고생 좀 해야지. 그럼 우리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고생하는,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돌에 치는데 가담하고 그랬으니 꼴 좋다. 이제 그가 아주 보통 사람보다 배나 더 고생을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다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또 우리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고생 안 했나요? 그들은 편하게 살았나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톱에 쓸려서 죽었고 열두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생 안 했나요? 그들은 편하게 살았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라.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고생은 다 똑같은데 어차피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이전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따르는 자나 아니면 지금 따르는 이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볼 때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며 애쓰며 전도여행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교를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죄값을 갚으려고? 하나님이 네가 내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너는 평생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혀 새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절대 죄값을 받으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한 잘못을 회개하려고 주님의 일을 애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부름의 상. 그게 그의 푯대였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예전엔 그게 안 보이지요. 예전엔 그게 좋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르면 그게 좋은 줄 몰라요. 직장인에게 뭐 보너스, 직장인에게 예를 들면 뭐 승진, 이것은 그 직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거지만 내가 그 직장이 아니면 그게 좋은 줄 몰라요. 내가 학교에 있지 않으면 교수가 되는 거, 또 부교수 승진하는 거, 정교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영역에서 좋은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받게 되고 주의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거, 이건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얘기지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정치인들이 높아지는 거, 뭐 장관이 되고 또 뭐 시장이 되고 이런 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의가 되면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이제 참으면, 네가 이제 견디면, 네가 이제 애를 쓰면 너에게 전혀 상관없는 부름의 상이 아니라 이제 네가 누리게 될 부름의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비방하고 잔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을 멸하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하여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이 얼마나 좋은지, 보너스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1등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주어지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에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내게 부럽지 않지만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주님은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채찍질을 통해 상을 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상과 그로 인한 열매와 그로 인한 결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실 때에 이제 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미래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하나님의 세우심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러질 않아서 못합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정말 부인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적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현재와 과거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와 과거가 종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보잘것없는 직장일지 몰라도 볼 것 없는 학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그 속에서 미래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선 씨라는 분입니다. 그는 대학생 때, 대학 졸업반 때 학교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횡단보도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뒤에서 술 취한 차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차에 차가 전복되고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 때문에 얼굴이 이제 아주 흉측하게 변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볼만해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땠는가를 보면 참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그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상을 통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왜 괴물로 만드셨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한 건 하나 없이 그냥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었을 뿐인데 뒤에서 술 취한 그 아저씨가 그렇게 나를 들이받아서 내 온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괴물이 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세울지. 내가 지금 정상인도 아니고 손도 구부러지고 손도 끝도 다 잘라내서 보통 사람 손가락도 없고 그리고 얼굴이 흉측해져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운다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가 보스턴 재활상담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턴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그가 예전에 했던 그 기도를 그 응답을 기억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 저를 세우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서볼래요.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한번 일어서 볼래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니까 어느덧 그는 보통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대에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정말 놀랍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냥 너무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기준도 우리로 하여금 너무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만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주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지도 않는데요. 만약에 내가 내 현재와 과거로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을 게 우리에게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세우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라라는 그 말씀 믿고 그가 가나안으로 움직이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형의 발꿈치를 딛고 나오는 그러한 아주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가 만약에 포기했으면 나는 노예야 나는 그저 종일 뿐이야 라고 그가 포기했으면 그는 절대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와 연합했을 것이고 그는 적절히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어떤 죄와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리라 그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가 감옥에서 총리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 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평가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대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안수하라 하면 안수하면 되고, 하나님이 세우라 하면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10월에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또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대로, 놀라우신 계획대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얻고 세우심을 입을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이 순정하고, 부르심에 순정하고 세우심에 합당하게 돼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판단은 주님, 주님의 계획과 방법에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계획과 주의 방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어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주님이 그 이후에 붙드시는 것처럼, 붙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 순종하여 세움을 받고 부르심을 순종할 때에 주님,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10월에 더욱더 주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부름을,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322장.